성경을 잘 이해하고 싶어요. 구약을 보면 천지창조, 노아 홍수,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야기도 흥미있고요. 사울, 다윗, 솔로몬 왕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단편적인 내용은 아는데 이 모든 구약의 사건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도 알고 싶고요. 궁금한 게 정말 많아요.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분이 많습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 약 4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책입니다. 저희가 기획하는 이 새로운 시리즈에 관심을 갖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리즈 소개편 제2부입니다. 우리가 왜 구약을 연구해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을 연구해야 할 네 가지 좋은 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을 연구해야 하는 일곱 가지 이유 가운데서 나머지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연구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하게 산 사람과 악하게 산 사람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선지자들의 삶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는 박해와 조롱을 인내한 선지자들의 삶을 본받으라고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고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여러분도 아마 욥이 어떻게 인내했는지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욥이 항상 인내했던 사람이므로 불평은 하지 않은 줄로 알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그에게 무슨 일이 닥쳐도 끄떡하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욥기 전체를 자세히 읽어보고는 제가 욥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더미에 앉아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 말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온갖 슬픔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관해 하나님과 토론하고 싶습니다. 제 하소연을 늘어놓고 싶습니다. 그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욥의 인내란 말인가? 그러다가 야고보서 5장을 읽고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결론은 욥이 나중에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한 말을 알기 쉽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제가 이런 폐허 때문에 앉아 있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여기 앉아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 후 욥은 하나님을 의심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조롱하고 꾸짖었던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이런 욥에게 하나님은 갑절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닥치고 불평하고 싶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평하지는 마십시오. 우리의 불평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이렇듯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삶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와 같은 원리를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줄게 한 것 같이 줄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바울은 부정적인 예를 몇 가지 보여줍니다. 야고보가 선지자들과 욥의 좋은 예를 보여준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유대인의 부정적인 예를 보여준 것은 우리가 그들과 같은 나쁜 예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7절,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고 함과 같으니라.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바울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원망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역사는 사건이 일어난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해 기록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후대 사람들을 위해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약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 선지자들과 욥처럼 어떻게 인내할지를 배워야 한다. 그리고 바울은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처럼 너희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무엇인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우리가 구약을 연구해야 할 이유는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서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말한 점에 주의하십시오.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 그 하나하나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배울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구약이 어떻게 이런 기능을 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선을 행할 때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할 때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는 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다윗이 좋은 예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후에 회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와 같은 예를 수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듯이 보일 때가 있지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삶에 관여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가 납치를 당하거나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본보기가 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기에 이방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유대한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희생제도는 어떻습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희생제도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이 비록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며 약속이었습니다.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구약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유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가 구약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빛과 같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의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여기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이 사건을 직접 본 증인이라고 한 점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직접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그들의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직접 본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확실한 것이 무엇일까요? 1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그러므로 그 확실한 것은 구약성경 곳곳에 들어있는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그들이 변화산에서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이다 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은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이다 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춘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언급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도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에서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 증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관해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선지자들의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을 연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 불빛도 없는 깜깜한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에게 아주 작은 불빛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결코 미약한 빛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아무 빛도 없다면 우리는 길을 잃거나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없어서 방황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약을 연구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번 성경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시리즈를 통해 성경을 어떻게 연구할지 그 차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1부에서는 먼저 창세기 1장부터 11장 9절까지를 다룹니다. 여기서 구약 역사의 서막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서막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는 목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2부에서는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말라기 4장 6절까지를 다룹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펼쳐가는 과정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후손으로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백성에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생기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이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속의 계획은 여전히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3부에서는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 그곳에 펼쳐지는 구속의 계획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마침내 구속의 서막이 어떻게 열리는지 살펴보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그 전개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제4부는 구속의 완성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연구입니다. 요한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우리 주님이며 왕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히스는 그의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토리는 이야기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역사,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위대한 성경으로 떠나는 시간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